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4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푸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가게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문입니다. 첫 번째 설교문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문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문이고 그 다음에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설교문의 초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번째 설교문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민들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무렵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신 사건, 이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요. 요단 동편에서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시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했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내용을 언급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깨우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지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는 우리에 대한 무지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최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긴 살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교훈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는가?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실패한 생활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기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므로 열 하루 끼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놓으시고 그리하여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바산한 옥의 군대를 처부심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놓으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호수아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금 4장 44절 이하에서부터 그 다음에 28장 마지막 절까지 하는 이 설교의 대주제는 다름 아니라 율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5장 6절 이하에서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율법이 선포된 자리를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여기 보니까 벳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벳볼 골짜기의 맞은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헤스본 왕에게 속해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에 속해 있었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5장 1절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 장소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재차 선포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 지역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지속되면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라고요? 율법이 선포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율법이 선포되었던 장소가 바로 벳볼 골짜기의 맞은편 즉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에 본래 속해 있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 보르에게 부속되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행음하고 2만 3천 명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나타났던 바로 그 장소가 시팀이라는 장소인데 바로 이 장소와 관계된 장소입니다. 그리하여 이 장소가 본래는 이방 왕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심으로 결국 죄와 부패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도 율법의 통치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미신과 우상 숭배와 각종 죄가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2주 동안 모두가 정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요. 제도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룰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룰이 있어도 그 룰을 실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안전장치가 있고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수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제때 제 용도에 사용할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안에서도 율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과 행음하여 2만 3천이 죽임을 당했던 그 장소를 주께서 주시고 그리하여 그 장소에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준비를 입안에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하신 그 일이지요. 그리하여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요단 서편 지역도 전멸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또한 선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귀속되는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초반부터 모세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 구원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생의 삶은 율법을 준수한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는 지속적으로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좀 아쉬운 것은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즉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사실은 번역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본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앉아있긴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무관하게 앉아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도 소수 있습니다.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귀가 닫혀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일을 익숙하게 해왔던 그런 어떤 규례를 따라서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신앙생활의 심각한 문제는 어느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보는 것에 익숙하고 듣는 일에 매우 둔감합니다. 요즘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입체 영상인 3D TV를 보지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흔히 4D라 그래가지고 냄새도 맡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상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죠?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긴 해서 읽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처럼 성경이 다 번역되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고 독경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었던 그런 식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죠. 특별히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아직 모세오경이 완성되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귀로만 듣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귀전을 울리도록 계획된 말씀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대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간의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은퇴한 두 교수 부부가 취미생활로 하는 일이 뭐냐. 본인의 집에 칠판이 천장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칠판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취미생활이 뭔지 아세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서로 토론하면서 제가 그래서 참 서양 사람들의 취미생활은 정말 다양하구나. 아마 우리나라 교수 같으면 이제는 막 수학책 그들도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아마 둘로산으로 놀러 다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학문하는 자세 자체가 이미 그 학문을 깊이 사랑하는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학문을 떠나서는 취미를 또 오락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지요. 저는 확신컨대 어떤 성도든지 그분이 뭐 성경 공부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구역 모임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든지 배움의 상태 안에 돌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일에 자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류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구역모에 나와서 교제하시고 성경모에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서를 읽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보상해 드리겠어요. 뭐 제가 뭐 일을 해 드리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사실 듣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MP3 파일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 생활과 가정을 이루는 일과 여러분들의 사업의 방식과 인간관계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의 기초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요. 폼을 갖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폼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의식하지 않고도 그 폼을 따라서 운동을 하든지 어떤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내적인 삶의 원리가 되고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리하여 그 원리가 내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주의 뜻이 드러나면 순복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회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교회 안에서 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중지를 모으기 위함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희가 공동우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드러내신 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 주의 뜻을 밝히는 시간이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로 모여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할 때 몇 사람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주의 뜻이 드러나자 그것을 주의 뜻으로 여기고 각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회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면 그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방식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 이것 이외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오늘 주의 뜻이 드러나면 어제까지 해왔던 어떤 방식도 거부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바로 개혁교회고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지 못한 대가를 40년 동안 치루었습니다. 뼈저리게 불순종과 불신앙의 대가를 그들은 치루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40년 동안 겪었는데 또다시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소모전이고 이거 얼마나 아둔한 일입니까? 이런 사실을 모세는 잘 알았지요. 이미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므로 자기 방식으로 경배하려고 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알았던 모세가 이제 다시 벳포올 골짜기의 맞은편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대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지요. 토라란 말 되게 잘 압니다.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다 알지요. 출판사도 있지요. 토라 출판사. 토라가 바로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가르침, 지시, 훈계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하니까 반드시 인간이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어떤 법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그러나 율법에는 가르침의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훈계하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구속받은 신자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모든 내용들은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주신 율법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구속을 말해서는 안 돼요. 율법 폐기론주의가 위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말은 곧 그분이 구속받은 신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내가 얼마나 급격한 회심을 경험했는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여전히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급격하게 회심했는가에 대해서만 집착한다면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구속받은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율법이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서 이제 또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 3개월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율법이 선포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적어도 사람들은 상대가 될 만한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를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사업 파트너를 할 때 여러분하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부실한 그런 기업하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자기 낮아지심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했던 그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공동 운명체로 엮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자기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지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언약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치르신 죄값이 곧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으로 여겨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5장 2절 이하에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무관한 언약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왜 모세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 조상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상은 누구를 가르치지요?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우리 조상은 출애굽을 경험하기 이전 세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형태로만 받았지 언약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본 일이 없지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 이스라엘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이 제2세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세대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 올라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땅에서 번성게 되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요.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출애굽 이슬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제2세대는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 제1세대와 제2세대와 구분되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그런 언약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맺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과 또 지금 이들이 맺고 있는 이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으나 실제는 보지 못했던 반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다는 점에서 그들과 차별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지금 호렙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일과 그 다음에 벳볼 골짜기에 맞으면서 율법을 선포한 이 사건은 그 이전 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이전 세대와 획을 그을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2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고 될 모든 이스라엘 세대와 연장된다. 이 언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하고도 연결되지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는 우리와도 지금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내용을 그렇게 언급하는가?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몇 군데 보면서 왜 이 내용을 언급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세 군데를 제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바를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을 보세요. 이삭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3절, 4절을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언약에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로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고 12지파가 이제 번성게 되었죠. 그리하여 아브라함 개인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와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일은 당대에만 그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일이 지속되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증거를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다른 것으로 드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찬송했지요? 유월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켜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산 위에서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신명기 4장 22절 한번 보시면, 다시 신명기로 가보시면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22절, 24절에 나타나지요. 네. 그리고 2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5장 23절에도 보시면 역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25절에도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는 이 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신명기 십계명의 앞과 마지막을 지금 덮개처럼 덮고 있지요. 그 안에 지금 십계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언급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맡아여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본질을 봤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는 살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아닌 등을 보여주셨는데, 그 등은 우리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얼굴 쪽이 아닌 등짝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이 아닌 어떤 배후의 부분을 그냥 살짝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천사조차 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의미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거룩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해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거룩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도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이고, 그 거룩을 이루는 방편과 수단으로 오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경망된지 아십니까? 왜 찬양이 가벼운 줄 아세요? 왜 기도가 입에 발려있는 기도가 된 줄 아십니까? 왜 위선과 외식을 행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과 늘 대면하다 보니까 지난해나 다 똑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우리 같은 줄로 생각하지요. 안 보면, 그 얼굴을 떠나면 나를 보실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 움직임도 간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인 줄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깨어짐에 이르게 되고, 그리하여 나는 끝도 없는 지옥의 나라가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외심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중재자를 세우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을 메우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중재자를 세우실 뜻을 모세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 거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거나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의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 뭐 감마선 뭐 이런 거기에 직접 이런 데 쐬이면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해는 아무리 빛나도 그 후면은 그림자가 지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미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하여 모세와 같은 진정한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간극이 해소되게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내용을 언급하는가? 앞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모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모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좋은 점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덕수라고 하는 개인의 말씀일 뿐이지 뭐 참고할 사항이야. 이런 정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미하신 불에 하나님의 의미하신 진노에 사실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얄팍한 신앙 지식, 우리의 생각, 나름대로의 신학 색깔 이런 것들을 늘 고집하면서 그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온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 깊숙이 끌고 들어와서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답게 만들고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말씀으로 받아듣지 않고 우리의 신비의 세계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내적 원리가 되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신자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의 원리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은 악했고 늘 세상은 폐역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님을 기억하고 능히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였사오니 신자를 가리켜 세상을 감당할 세상의 감당을 숨자라 말씀하였사오니 능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14장 14장 10